우리는 지난 주간에 수련회를 하였습니다. 베드로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우리 자신의 영적인 삶에 닥치는 어려움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나가고 이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는지 주시는 말씀을 생각하였는데, 우리는 이제 다시 돌아와서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삶에 있었던 아주 중요한 일,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말씀하셨을 때에 참 그것이 아브라함에게는 감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실 것을 확신함으로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므로 그가 참 하나님 앞에 믿음의 이 시험을 이겨낸 이야기를 우리는 생각하였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생애에 일어난 많은 일들은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의 수많은 시험들은 공연에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우리의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우리도 인생길에서 이와 같은 많은 시험을 겪게 될 텐데 어떻게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믿음의 모범을 보여주시고 우리들도 참으로 우리의 인생길에서 믿음의 시련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죄악을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참으로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이 모든 연약함 가운데서 건져내실 것이라는 것을 이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 번제 사건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있고, 여러분, 이것은 장차 올 그리스도를 맞이한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연히 우리에게 나타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래 전부터 구원을 우리에게 계시로 주셨고, 그 구원 계시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의 구원의 구주가 되실지를 이런 모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계속 가르쳐 오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아브라함의 시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사역들을 더 알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그를 시험한 사건이 있고 나서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삭이 청소년기에 이 사건을 경험했다면 그로부터 한 20년 후가 되어서 아브라함의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것은 그의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사라는 127세를 살고 죽었습니다. 그녀가 90세에 이삭을 낳았으므로 이제 이삭은 37세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사라의 죽음은 창세기에서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장 20절에서 24절 말씀은 사라가 죽기 전에 이 창세기의 기자는 데라의 계보를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데라의 족보는 창세기 11장 27절부터 나오기 시작하는데, 창세기 11장 27절에서 데라의 족보를 한번 쭉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이야기가 바로 누구 이야기입니까?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우르에서 불러내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우르에서 부르시고 난 다음에 이 22장에 이르기까지 아브라함의 기사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생애에 있었던 가장 중요한 시험을 그가 거치고 난 다음에 이제 22장 마지막 부분에 와서 다시 이 데라의 계보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22장 20절에서 24절에 나오는 이 데라의 계보는 아브라함의 시기가 끝나고 이제 이야기가 이삭을 중심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왜냐하면 20장 20절부터 24절까지 이 아브라함의 가족 족보 이야기를 쭉 하는데 데라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하란과 나홀이 있었습니다. 하란은 데라보다 일찍 갈대아에서 죽었고요. 나홀에게서는 하란의 딸 밀가와 결혼해서 낳은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두엘이고 이 부두엘에게서 라반과 리브가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 누구이겠습니까? 이 족보에서 창세기 기자가 지금 새롭게 소개하고 있는 사람은 리브가입니다. 여러분 이 리브가는 이제 이삭과 혼나게 되고 그리고 이삭을 통하여서 이삭과 리브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의 계보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리브가가 이 족보에서는 가장 중요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아브라함의 시대가 끝나고 이야기는 이삭의 이야기로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아브라함이 죽은 것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겠지만 이 사건이 중첩되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중심인물은 이제 아브라함이 아니고 이삭의 이야기로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삭은 자기의 어머니가 죽은 후 3년이 지나서 40세에 리브가와 결혼하게 되고 그가 위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창세기의 이야기가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 가장 중요한 사건이 바로 이 사라의 죽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23장에서 사라가 127세를 살고 그가 헤브론 기랏 아르바에서 죽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한 세대가 끝나고 새로운 세대가 시작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 사라의 죽음과 관련해서 일어난 사건들이 있는데 이 사건들의 의미를 우리가 같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라가 127세를 살고 죽었을 때에 아브라함은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의 죽음 앞에서 아내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거기에 앉아있다가 그가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의 아내를 위해서 매장지를 사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일어나서 헷 사람들에게 가서 내 아내를 매장할 매장지를 무덤을 나에게 파시오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이제 거의 50년이 지나고 있는데 그는 거기에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약속을 거듭거듭 약속받았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한 뼘의 땀도 얻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자신의 아내가 죽었는데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의 무덤을 아내의 무덤을 마련하고 싶었지만 그러나 자기의 아내를 묻을 땅도 한 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삶의 실상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그런 현실적인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평생을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는데 막상 자신의 아내가 죽었을 때에는 그녀를 장사할 땅이 없다는 그 사실이 아브라함에게 어느 한편에서는 이게 시험이 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 자신이 그렇게 사랑하는 아내를 묻어줄 한 뼘의 땅이 없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을 때에 참 내가 뭐 하며 살았는가? 내 삶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 라고 하면서 회의에 빠질 수도 있고 의심에 빠질 수도 있고 그리고 의기소침해질 수도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의 죽음 앞에서 매우 담담하고 그리고 잘 준비된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는 자신의 아내의 죽음을 슬퍼하며 애통하지만 슬퍼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이제 자기의 죽은 아내를 위하여 한 가지 일을 생각했는데 매장할 땅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가서 해쪽소에게 자신의 아내를 위하여 매장지를 팔라고 그렇게 요구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처지를 비관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기의 아내가 아무 곳에나 땅에 묻혀 사라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을 가장 명예롭게 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을 기억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기억해 주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 죽은 다음에 어떻게 하죠? 땅에 묻고 그것으로 평토장을 하고 끝내버리지 않죠? 거기에다 그 사람을 이 사람이 여기에 묻혀있다 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우리나라 같으면 봉분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비석을 세웁니다. 그리고 비석에 이 사람이 누구이고 언제 태어나고 언제 죽었다. 누구 가문의 몇 대 손이다. 이런 것까지 이렇게 기록해 놓고 그 밑에다가 자녀들의 이름을 쭉 적어 놓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자신들의 사랑하는 사람을 기억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죽었을 때에 여러분 그것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이제 곧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에 여러분의 눈앞에서 모든 것이 이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자기의 집도, 땅도, 차도, 모든 것들을 다 이제는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장 원하게 될 것입니까? 죽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더 이상 이 땅에 있는 것과는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 사람들은 거기에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기억해 준다면,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기억해 준다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한다. 여러분, 그것밖에는 죽어가는 사람이 기대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뭘 기대하겠습니까? 자기는 죽는데. 그런데 누군가 나를 기억해 주고 그리고 나에 대한 좋은 기억을 가지고 나를 생각해 준다면 그것처럼 마음의 위로가 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죽은 자를 위하여 그 사람을 기억할 수 있는 한 가지 표시를 두는데 그것이 바로 무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의 처지는 가나안에서 한 뼘의 땅도 없으므로 합법적으로 자신의 아내를 매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때 여기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립니다. 하나님이 장차 이 땅을 그와 그의 자손들에게 영원히 줄 것이라고 약속했는데 그 일은 아주 먼 미래에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 땅을 분명히 나와 나의 후손들에게 줄 것이라고 약속하셨으므로 나도 이 땅을 가질, 차지할 수 있는 합당한 권리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고 지금 내가 당장 여기에서 힘으로 어떤 민족들을 말살하고 한 성읍을 차지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므로 자신이 그것을 시행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를 묻을 매장지를 하나 삼으로써 말미암아 그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자신의 삶에서도 실제로 경험되어지기를 원하였고 그리고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가 자기와 자기의 아들들과 자기의 아들들의 아들들 후손들에게서 기억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기대는 우리 보통 사람의 기대와는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 조상들의 묘를 몇십 대까지 기억합니까? 그렇죠?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때가 지나가면 묘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것이 그냥 다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 뭐 10대조, 20대조 할아버지가 누구인지 우리가 지금 뭐 어떻게 그걸 기억하고 그 사람을 생각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런 기대를 가지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이 땅을 줄 것이고 그것이 영원히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단순히 자기의 아내를 기억하기 위하여 묘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자기의 아들들이 기억하기를 원하였고 자기의 아들들의 아들들의 아들들이 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셨던 그 말씀이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그의 믿음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15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15장 12절 말씀 보시면 13절부터 보시면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진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하니라 하시더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이 약속을 기억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먼 곳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400년 후에 자기의 자손들이 이 땅에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속히 실현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아내를 위한 매장지를 사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렇게 합법적으로 한 조각의 땅을 확실하게 사서 자기의 소유권을 확립함으로써 그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나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는데 그것을 그는 미리 당겨서 경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장래의 그 땅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자기 후손들에게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는 그 땅을 자신에 대해 하나님과 함께 약속을 받은 자기의 아내를 장사하기 위하여 그 무덤을 마련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후로 아브라함도 이 막벨라 굴에 묻히고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도 묻히고 그리고 야곱도 묻히고 요셉의 시체도 이곳에 와서 묻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의 이런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면 제가 믿음으로 제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이 동일한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그들이 다 이 가나안 땅에서 우거하면서 나그네로 살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여기서 나그네로 살면서 그들도 자기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동일하게 믿고 신뢰하면서 같은 방식으로 그들의 일생을 살았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그들의 유목의 삶이 좋아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얼마든지 그 땅에서 자신들의 한 몫을 차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일생을 고달픈 유목민의 삶으로 나그네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느냐?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더 나은 성을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그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서 그들이 유목민으로 장막에서 거하며 살았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들께서 우리는 미래의 조상들이 살았던 삶의 방식을 통하여서 우리도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의 반응으로 아내를 위하여 한 조각 땅을 샀고 그렇게 그 땅 한 부분이 자신의 소유가 된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하신 때가 되면 그가 살고 있는 그 눈으로 본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그가 일생을 돌아다니면서 발로 밟았던, 눈으로 보았던 그 땅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의 후손들에게 주시리라는 그 약속을 믿고 바라보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소망하면서 일생을 살았는데 이 아내의 죽음을 통하여서 사게 된 이 한 뼘의 땅은 바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 그의 믿음의 표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기자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믿음은 단순히 그 자신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는 믿음에 국한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영적으로 더 확대해서 해석해 주고 있는데 그들이 궁극적으로 바라본 것은 가나안 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았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이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육신적으로 주신 그 약속을 통해서 단순히 육신의 것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이 그들의 믿음의 실제였기 때문에 그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와 행인으로 자신의 일생을 살아가는 것을 고통스러워하지 않고 번거롭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마땅한 것으로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이 땅에서 그들의 한 성을 차지하고자 하는 그 유혹을 이기기는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의 그 척박한 땅에서 유목민으로 살아가는 것은, 나그네로 사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그 땅은 그곳의 어느 한 골짜기만 차지하고 살아도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는데 그 삶을 포기하고 그들이 유목민으로 살았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그 땅에서의 그 안정적인 삶보다도 더 그들에게 소망이 되고 더 좋은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하여 기꺼이 고난스러운 삶을 그들이 감당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세를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성,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실 터가 있는 영원한 성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유혹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 땅에 거하면서 참 끊임없이 그 땅의 풍족한 곳에 자리를 잡고 집을 짓고 거기에 거주하면서 살고자 하는 그 유혹을 그들이 느꼈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거절하였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이 세상을 살면서 참 우리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다가오는 유혹,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세상에 있는 것을 소망하고 세상에 있는 것을 통해서 만족을 누리고 싶은 그런 우리 마음의 은밀한 유혹들이 우리의 마음을 항상 괴롭히고 우리를 시험할 때에 여러분, 우리들은 비록 이 땅에 있는 것을 누리지만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은밀한 유혹들을 우리는 거절할 수 있어야 하고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잠시 있다가 다 사라지는 것으로 여기고 우리는 더 나은 것,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상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것도 포기할 줄 알아야 하고 우리가 마땅히 할 수 있는 것들도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절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스스로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을 얻기 위하여 수고하다가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위험이 항상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삭을 통하여 야곱을 통하여 이런 삶으로 우리에게 우리도 살아야 할 그런 믿음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의 눈앞에 그것이 더 분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로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것은 이런 상황 가운데 나타나는 아브라함의 신앙의 인격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를 위한 매장지를 얻기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헷 사람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내를 위하여 매장지를 나에게 파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헷 사람들을 대하고 또 그들에게 매장지를 원하는 이 아브라함의 태도를 보시면 우리가 정말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헷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그 요청을 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말한다면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들도 아브라함을 지극히 존중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의 매장지를 위하여 이 헷 사람들과 거래할 때에 이 아브라함의 태도를 보면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관계할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그런 올바른 태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신앙의 인격의 성숙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은 매우 겸손합니다. 그는 많은 부족민을 거느리고 능히 한 성을 차지할 만한 힘을 행사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는 헷 사람들에게 매우 겸손하게 자신의 죽은 자를 위하여 매장지를 달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헷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의 인품과 그의 그 모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꺼이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일어나서 허리를 굽혀 그들에게 절합니다. 그 땅의 주인 막벨라 굴의 주인인 에브론이 자신에게 땅을 팔겠다고 말할 때도 아브라함은 일어나서 그들에게 그에게 절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참 거기에서 어른이고 족장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만한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자신의 아내를 위한 매장지를 사려고 할 때에 거만하게 굴지 않고 매우 겸손하고 진정성 있게 사람들에게 말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어느 정도 경제적인 지위가 되고 사회적인 지위가 되면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그 거만한 투가 말에서 묻어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그런 것을 자주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가 원숙한 나이가 되었고 노년이 되었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서 인정받을 만한 그런 위엄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사람들을 대할 때에 매우 겸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팔복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가 땅을 차지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아브라함은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능히 이방인 사람들을 향하여서 겸손하게 말했으므로 참 그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처세술을 배우자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태도는 그의 신앙의 인격이 얼마나 고상하고 그리고 겸손하고 친절하고 부드러운지 참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그런 믿음의 태도 믿는 사람의 올바른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땅히 그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아브라함은 모든 일을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결코 사람들에게 아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태도는 장사꾼처럼 이것저것 헤아려가지고 딱 자기에게 이익이 될 만한 그런 제안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것을 행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어떤 호의를 얻기 위한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 일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것인가만을 생각하고 그것이 하나님께 합당한 것이라면 그는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의 모습을 보면 그는 자신의 아내의 죽음 앞에서 오랫동안 앉아 있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자기와 자기의 아내와 자녀들에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아내를 위하여 매장지를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를 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아내를 위하여 이 매장지를 마련하는 것은 자신과 자기의 모든 후손들에게 중요한 의미가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리고 그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마음의 작정을 하고 거래를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의사를 전달할 때에 그는 그 땅의 주인인 에브론에게 돈을 주고 개인적으로 살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는 해족 속의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고 그리고 성문에서 공식적으로 장로들을 모아놓고 자신의 요청을 말하고 에브론에게 그 값을 지불하고 사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이 사람들의 거래의 관습을 잘 모르면 이 사람들이 에브론이 공짜로 이 아브라함에게 매장지를 줄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호인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 말하는 나타나는 어법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읽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런 말들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흔히 거래할 때에 자기의 의사를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코 공짜로 아브라함에게 매장지를 내어주려고 했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들이 그렇게 그 매매에 동의를 하였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자신이 시가에 합당한 돈을 내고 그것을 사겠다 했을 때에 에브론은 즉시 이 땅은 값이 은 400세겔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은 400세겔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니고 에브론도 자기가 공짜로 주겠다고 했으면서 그 다음에 은 400세겔을 말하면 이상한 것입니다. 정당한 대가를 말해야 되는데 그는 훨씬 비싼 값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에브론이 공짜로 줄 마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에브론은 훨씬 비싼 값을 부를 때에 아브라함은 그것을 깎기 위해서 흥정하지 않습니다. 자신은 그 땅이 정말 필요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라고 여겼을 때에 그는 이 사람이 더 비싼 값을 부른다 할지라도 그는 기꺼이 군말 없이 그 값을 지불하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증인이 있는 가운데서 합법적으로 이 땅을 소유하는 것으로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마음의 자세가 어떠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이 일을 개인적인 아내의 일로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보장을 받는 증거로 삼기 위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의 태도로 이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호의나 유리한 거리를 이끌어내기 위한 어떤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이 일이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 내가 뭔가 뒤로 사람들과 흥정을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 묻고 이것이 정말 자신과 자신의 자녀들에게 유익한 일이라면 이것을 이루어야겠다라고 묻고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일이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주실 것이다 생각하고 당당하고 공정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세상적인 인간적인 그런 수단을 그는 강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는 자들이 불신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하여 모든 어떤 수단이든지 행하는 그런 불신앙적인 처세술을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을 익혀야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자세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으로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할 것이다 라고 다짐하고 무슨 사람의 덕을 보기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권모술수를 부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면 하나님은 나로 인해서 이 일에서 절대로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에 맞게 살고 사람들에게 나무랄 것이 없는 바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 자기 이익을 위하여 사람들에게 아첨하거나 비굴하게 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왜 굳이 아내를 위한 매장지를 고집하였는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많은 종들과 식솔들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죽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은 그들을 위하여 매장지를 사지는 않았습니다. 아마도 적당한 장소에 묻고 그들에게 참 애도를 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라를 위한 매장지는 굳이 합법적으로 자신이 소유한 땅에 그 무덤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받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을 때에 자기 혼자에게만 하나님의 약속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들을 낳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해서 그가 처벌 드리고 그리고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몸에서 날 자라야 내 후사가 되리라고 했는데 내 몸에서 날 자면 이스마엘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 사라를 통하여 너의 몸에서 아들이 나올 것이다. 그가 합법적인 너의 후사가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자신과 자기의 아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것이라는 것을 뒤늦게 배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부부가 한 몸이라고 말합니다.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으로 서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아무도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것을 나눌 수 없다고 하나님이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것을 배워야 했었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배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것을 잘 배웠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아내가 죽었을 때에 그녀가 그 땅에서 그냥 이름도 없이 사라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자기와 자기의 아내를 통하여서 주어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아내를 존중히 여기고 그녀를 결코 소외시키거나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를 사랑하였거니와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서 함께 생명의 유업을 이을 동력자로서 그녀를 존중하고 그녀를 기억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라의 죽음을 기억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은 믿음은 기억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충성스럽게 기억하고 간직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는 것은 자기의 우리의 머리에 있는 공허한 생각이 아닙니다. 기억하는 것은 그것과 우리 자신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수단과 방법을 그래서 여러 가지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역사가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에게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리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서 모든 것을 자기의 생각과 뜻대로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은 믿음으로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방법으로 사라의 매장지를 돈으로 사서 무덤을 만들고 그녀를 계속 기억하는 표로 삼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억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 가나안 전쟁을 끝나고 난 다음에 므낫세와 갓지파가 다시 돌아와서 그것을 기억하기 위하여 큰 돌로 쌓은 제단을 그들이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뭔가를 기억할 수 있는 표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모든 걸 잘 기억할 것 같지만 우리의 생각과 기억에는 항상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고 현재 일들에 더 집중하지 과거의 일들은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과거의 일들을 떠올리기 위해서는 뭔가 우리에게 그것을 기억하게 만드는 상징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묘지가 필요한 것이고 비석이 필요한 것이고 기념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묘지에서 그녀의 후손들이 자신의 자손들이 자신의 어머니, 자신의 할머니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자신의 것으로 기억하고 동질성을 가지고 그 약속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자신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것을 지정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말하였는데 주님은 이 땅에 묘지를 남김으로 자신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살아서 부활하셨고 그분은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대신에 우리에게 우리 주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찬을 남겨주셨습니다. 이 떡과 잔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수단으로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떡과 잔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아주 분명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떡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찢어진 그 살이 그분의 육신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는 우리의 죄를 다 씻고 나옴이 있으며 피에 생명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떡과 잔을 통하여 주님은 자신의 죽으심의 의미를 우리가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의 참된 믿음과 삶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면서 비로소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명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자들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이 떡과 잔을 통하여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한 자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일생을 통하여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하고 이것을 날마다 새롭게 기억하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처럼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는 나의 생명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나의 생명을 우리 주님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 결코 아깝지 않고 그것이 참으로 마땅하고 그렇게 살 때에 우리는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자기를 위하여 살고자 하면 살고자 할수록 우리의 영혼은 메마르고 강팍해지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재물을 드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때에 거기에서 우리들은 참된 자유함을 누리게 되고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되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있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그 고난과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삶에 충만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은 참으로 이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이 지으실 틀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떡과 잔을 통하여 우리가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그 복된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참으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의 죽음 가운데서 바라보았던 그 믿음이 우리 마음 안에도 살아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합시다.